사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죠?
어제 미국장 좋았네. 코인은 왜 이래? 약간 이런. 네,
아,
그런
참.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네.
그래서 저희 뭐, 하지만 굴하지 않고 힘내서, 방송 밝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디지털 에셋 박상일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뉴스를 가져오셨죠? 오늘 표정이 굉장히 밝은데요?
네, 오늘 좀 밝은 얘기를 해보려고 일부러 밝은 표정 짓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밝은
네.
얘기하려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단순한, 그죠?
네. 네.
앞과 뒤가
좋습니다.
똑같은 우리 박상혁 편집장님,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는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오르거나 떨어졌습니다 한것 같은데 최근 며칠 사이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 가격이요. 그래서 사실은 하락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많이 한것 같아서 이번에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오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네.
다른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어제 제가 그 크립토 플러스 방송 댓글을 보니까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 좀 깨달으신 것 같다. 깨달으신 분이다. 이 제가 저번 주에 그 석가탄신일 때
네.
잠깐 그 절에 가가지고 그 스님
기도를 올리고
설법을
오셨나요?
네, 설법을 한번 들었는데
네.
이 회자정리 거좌필반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뜻이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뭐 만남이 또 있다는 얘긴데
네.
네.
이것도 대입을 하면 뭐또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뭐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뭐 그렇게 또 항상 이제 현상은 변화하게 돼 있는데 뭐
네.
약간 이런 관점에서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습니다 이런 또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이 동이 트긴 틀 텐데 언제 트냐
네.
그게 또
그러니까요.
궁금한 거잖아요.
그 밑에 다른 댓글이 좀 굉장히
네.
허를 찌르는 게또 있는데.
네, 그 밑에 대댓글은 또 보시면 좀 부정적으로 약간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직 오후 5시밖에 안 됐는데요 하면서 아직 동 틀려면 멀었다.
제가 볼때 저분의 얘기는 약간 전업
네.
투자자의 향기가 풍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
예전에
네.
백수일 때 이렇게 밤낮 없이 뭔가 살다가 어느 날 낮에 잤는데 딱 깨보니까 오 새벽인 거예요. 알고
오.
봤더니 5시인 거야. 오후 5시.
아.
오후 5시에 해 진력과 네,
네.
새벽에 이 구분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아,
시간이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걸
오군요.
경험한 분만이 저런 댓글을 달
그렇군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하는데.
이 30K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혹시 아시나요?
아,
왜냐면
이제
뭐 이런
30K에.
44K 뭐 이러면은 대충 뭐 어디 무슨 델타
네.
프라이스인가? 뭐
네,
이런
제가 많이
거
얘기했던. 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30K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뇌피셜입니다.
손키아벨리님 뇌피셜.
네,
네.
15K, 15,000달러 수준이 지난 강세장에 이제 최고로 하락했을 때 낮은 가격이고요.
네.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가 15K 때 들어갔던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5,000달러 선은 상당히 알려져 있는 선인데
네.
30K는 네, 근본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나 또 배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좀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사실은 당장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이 당장 동이 틀 겁니다라고 하는 전문가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걸려도 일단은 뭐몇 개월은 조금 더뭐 하락이나 횡보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이런 사이클이 동이 아예 안틀 거냐 아니면 틀 거냐 이게 또 중요한데 또 기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이 사이클이 영원히 종료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실물 자산, 특히 제도권 금융 상품하고 융합이 되는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네.
하락장 속에서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이 실물 자산 토크나 시장이죠. 그중에서도 뭐 국채 토크나 뭐 주식 토크나 이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가장 좀 눈에 띄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시큐리타이즈라는 기업이죠. 얘가 지금 토크나 자산 운용액이 34억 달러 수준이고요. 또 서클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다른 거뭐 국채 토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3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토크나 시장을. 그리고 또 블랙록은 레리 핑크 블랙록 CEO 차원에서 이 모든 세상이 또 토큰화가 될 거다. 뭐 이런 또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또 자사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토큰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주요 기업들이 굉장히 토큰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런 또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최근에 또 자료를 하나 냈는데 지금 2025년까지는 실제로 가파르게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30년까지 가면은 이 16조 달러 시장까지 될 거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A16Z에서 또 비슷한 리서치를 하나 내놨습니다. 각 기업의 주요 기업들의 뭐 2030년 토크나 시장 전망치를 담은 이 자료인데요.
네.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2조에서 4조 달러까지 시장이 2030년에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토크나 시장이요. 또뭐 시티, 뭐 리플부터는 보스턴 그룹보다 지금 더 상회하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토크나 시장이 2030년에 이 정도까지 갈 거다. 9조 4천억 달러 정도까지 갈 거다. 또그 사이에 또 아크 인베스트나 뭐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지금 전망치를 잡고 있습니다. 네.
전망치가 근데 꽤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제 회사별로.
이건
이제
일단
뭐 상상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저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 그 수준을 지금 편집자님이 아마 정해주실 것 같은데, 요거 이상에서는 좀 뭐랄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각가지 업사이드를 다 끌어와서 장밋빛 할수 있는 최대한의 장밋빛
네.
그 전망일 것 같은데 어느 라인이 좀 신뢰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 보스턴 컨설팅 그룹 정도까지가 전망치 유효한 전망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 중간에
네.
9.4.
네. 이상 이제 리플이나 이런 자사 뭐 웹3 관련 기업들에서 낳는 전망치는 아무래도 이 웹3 사이드 입장에 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또 희망적으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더 높게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산군의 형성이 다릅니다. 이렇게 좀 낮게 제시한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채권 뭐 펀드 이 정도만 이렇게 전망치를 담아서 얘기를 했고 보통 전망치를 높게 잡은 데는 자산군을 최대한 넓게 잡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잡고 뭐 예치나 대출 같은 토큰도 잡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자산군을 넓게 잡았기 때문에 전망치가 또 높게 나온 것도 있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티 정도가 현실적인 것 같고요.
시티 정도가
네.
좀더 낮은 시티.
네. 근데 이제 요만큼만 2030년에 가져도 사실 디지털 자산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또 우리 좀 꿈과 희망을 얘기하기
그러게
시작했는데, 네.
말이에요.
어쨌든.
왜 저희는 희망을 잃지 못할까요?
아, 이제
네,
희망이라도
긍정적인 사람만 모여
있어야지
있는 건가?
긍정적으로 이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 댓글에 이제 웃음이 지금도 나오냐 이런 분이 있는데,
네.
아니, 그럼 울순 없으니까.
힘들 때 웃는 게 진짜 인류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웃음으로만 버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왜냐하면 뭐
네.
올해 2월 달에 6만 달러 선 다시 내려갈 때는 정말 이제 악소리도 안 나왔거든요.
너무
6만
당황스러워서.
달러 깨지나 약간
예.
이러고 있었는데 안 깨졌고요. 그 다음에는 그때 비교해서는 지금도 한20% 정도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어떤
네.
뉴스 어제 나왔었죠?
네, 그것도 DTCC, 또 토크나 시장 관련해서도 빠질 수 없는 곳이죠. 미국 예탁결제원인데요. 여기서 또 스텔라하고 협업을 해서 이 토크나 시장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DTCC는 작년 같은 경우는 캔톤이라는 곳하고 또 협업을 했었는데요. 캔톤도 똑같이 토크나 웹3 프로젝트인데 이 스텔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약간 좀 기관향 블록체인입니다. 캔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DTCC가 지금 로드맵을 어떻게 세우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게 작년에 이제 캔톤하고 협업을 하면서 기관 중심의 프라이빗 RWA 시장을 개척을 했다면 올해는 좀더 퍼블릭 블록체인 시장으로 나가보자 해서 스텔라하고 협업을 한 거다 이렇게 또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DTCC가 또 워낙 또큰 엔티티다 보니까 이 스텔라하고 협업을 했다. 라고 하니까 스텔라 자체 코인이 또 있거든요. XLM이라는.
네.
이게 또 어제 한 25%에서 35% 정도 급등을 한 그런 또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네. 주요 코인 중에서 하루에 25% 30% 오른 거는 최근 디지털 자산 하락장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또 이런 기관하고의 협업에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시장이 단순히 이제 웹3 내러티브보다는 기관하고 어떻게 실제로 협업을 해서 펀더멘탈을 창출하냐, 이거에 좀 시장이 개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건 뭐였냐면 네. 스텔라하고 이렇게 쌍둥이처럼 움직이는 코인이 있어요. 리플이 그렇거든요.
아, 리플.
네, 리플이 네. 올라가면 스텔라가 보통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어제 스텔라가 25% 올라갔는데 리플이 거의 안 움직였어요.
처음 있는 일인가요, 거의?
처음 있는 일, 제가 이게 계속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드문 일이다.
드문 일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과거에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인데 기관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코인들마다 약간 독립성이 생기는 그런 추세인가요?
이제 엄밀히 알고 네. 보면 스텔라랑 파트너십을 DTCC가 맺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리플이 올라갈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그 동안에는 뭔가 그래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지금 최근에 스페이스X 이제 상장 네. IPO 앞두고 코인 투자자들이 도지코인을 많이 사고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많이 할 거잖아요. 외부의 어떤 이 메시지 피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 네. 도지코인을 좀 언급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한다고 해서 도지코인이 올라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올라왔었다.
그래 왔다.
네.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연관성이 거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점점 똑똑해지는 거네요, 투자자들도.
그렇죠. 이제 제도권 네. 자산이랑 큰 차이가 없어지는 아마 오늘 가져오신 내용도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요. 네. 또 우리 RWA 시장 얘기했는데 다른 또 기관 진입하기 좋은 디지털 자산 영역이 뭐냐라고 보면 또 결제 시장이거든요. 결제 시장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고베이시 레터라는 시장 분석 리서치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카드가 최근에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몇 년 전부터 사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부터 조금 더 가속도가 붙은 느낌인데 이게 이제 80억 달러 누적 거래량의 80억 달러에 거의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분석을 내놓은 게 뭐냐. 1년 전 대비해서 봤을 때 누적 거래량 증가 수치가 230%에 달한다라는 게 골자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 또 왜 또 거래량이 늘었나라고 보면은 우리 일단 국내 기준으로 보면요. 환율이 좀 높아졌잖아요.
네. 네.
그 상태에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디지털 자산 하락장이다 보니까 국내 수요가 좀 줄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프리미엄, 이 한국 환율과 그 저기 디지털 자산 테더 같은 게 있잖아요.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실제 달러 환율하고 대비해서 차이가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뭐 달러가 실제 달러가 1,500원이라고 하면은 테더 가격은 지금 뭐 이런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1,470원, 뭐 60원, 뭐 이 정도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더로 지금 환율 실제 환율 손해 보고 있네. 그러면 디지털 자산 카드로 긁어야지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지금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혜택도 디지털 자산 카드답게 뭐 결제액의 한 2%를 비트코인으로 캐시백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또 다양한 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지속 불가능한 혜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또 결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본적으로 네. 이 암호화폐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닌데 아마 신용카드가 곧 도입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어떠한 뭐 신용 조건이 없는데 그냥 묻지마 30만 원까지는 월에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처음에 이 카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래프의 왼쪽 제 끝 정도에 있을 때는 모든 이 암호화폐 신용카드가 다 직불 카드일 수밖에 없었고
네.
직불 카드와 신용카드의 그 허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한 달 있다 결제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환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신용 시스템이 또 접목이 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원가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카드들산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면 뭐 가맹비부터 시작해서 몇 퍼센트
그렇죠.
단위의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네.
이거는 너무 비용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최근에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경우에는 몇년 전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바로 뉴스가 나왔는데, 뉴욕 비트라이선스 취득을 했거든요. 이 뉴욕 비트라이선스가 취득하기 어려운 디지털 자산 라이선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웬만하면 뉴욕 주가 발급을 잘안 해줘서. 근데 이 마스터카드가 이거를 어려움을 무릅쓰고 뚫었다라는 거는, 마스터카드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 결제 영역에 진출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지금.
네.
거의 미국에서 가장 따기 어려운 그런 라이선스라고 해도 뭐 그죠? 뭐
그렇죠.
거짓말이 아닐 정도의 그런 라이선스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이제 일종의 비유하자면, 이거는 들어가기가 싫은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더러운 물.
아, 너무
비트
이제
라이센스를 굳이 우리가 따야 돼? 그러니까 기존의 월가나 아니면 기존
네.
금융권에 있는 기업들은 파트너십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비트
네.
라이센스가 이미 있는 크립토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해서 뭔가 제휴를 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네.
마스터카드가 직접 취득한 것은 좀 본격적으로 자기들도 이 물에 뛰어들겠다, 자기 먹거리를 우리가 찾아보겠다, 약간 이런
네.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앵커리지 디지털이 F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어요. 요거는 어떤 컨셉의 스테이블 코인입니까?
이 앵커리지 디지털이 지금 유일한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기업 중에서 연방은행인가 봐도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제도권 시장에 유통 발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앵커리지 디지털하고 협업이 필수거든요. 이번에 FUSD가 나온 건 뭐냐면요, 이 팔콘 파이낸스가 앵커리지 디지털하고 협업을 해서 낸 제도권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앵커리지 디지털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더의 미국 제도권 맞춤형 스테이블 코인 USAT를 발행하기도 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알수 있는 건 뭐냐, 옛날에는 너도나도 그냥 웹3 시장에서 개인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게 유통이 잘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요. 근데 이제는 제도권에서 이렇게 인가받지 않고 이렇게 유통 및 발행하는 게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리지 디지털 간에 어떤 다른 웹3 디지털 프로젝트하고 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웹3 프로젝트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또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팔콘 파이낸스 자체 코인도 어제 한15%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기관하고 웹3의 융합, 이 컨셉에 잘 맞춘 프로젝트가 앞으로 또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앵커리지 디지털도 이제 뉴스가 어제 나긴 했는데, 최근 한 이틀 정도 전에 소파이라고 해서 미국의 전국권 은행 중에 약간 유명한 은행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00만 명 정도 쓰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자기 자사 앱을 통해서 요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좀 계속 좀 째려보고 있는 게 뭐냐면, 아,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도대체 언제 만드나. 근데 그좀그 안에 넣을 만한 좀 굵직한 사례로는 처음으로 소파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해서 그런 어떤 변화도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공유 드립니다.
네. 희망이 있긴 있네요. 듣다 보니까.
네. 뭐 약간
네.
뭐든 물밑에서 뭐 사부작사부작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맞습니다.
물 위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 이더리움 가격, 뭐야 이거 왜안 올라가? 약간 이러고 있지만, 그 물밑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야가 사실 그 클라리티 법안 통과 언제 되냐, 6월이나 7월 중순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요거랑 연관해서 또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이 중간선거 관련한, 예, 기업들이 이제 또 돈을 써야 정치인들이 유리한 규제들을 좀 통과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요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오셨던데, 소개해 주시죠.
네, 또요 관련해서도 이틀 사이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11월에 중간선거잖아요, 미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경선이 각 주에서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텍사스에서 최종 경선이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이 페어쉐이크라는 슈퍼팩이 있습니다. 페어쉐이크는 우리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한테 익숙할 텐데, 이 미국 최대 친 디지털 자산 로비 단체입니다. 페어쉐이크가. 이 페어쉐이크에서 텍사스 이번에 경선 결선할 때, 지명한 6명의 후보들이 있었는데, 각 민주당, 공화당 다 합쳐서요. 근데 이 페어쉐이크가 지목한 6명의 후보들이 다 지금 경선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최종 경선에서. 그래서 이제 이 결선에서 중간 선거에서 이제 페어쉐이크 슈퍼팩에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연방 차원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슈퍼팩, 친디지털 자산 슈퍼팩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네요. 6명 모두 승리를 했다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굉장히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애독자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너무 투자에 민감한 정보가 많이 올라오니까.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그런 어떤 투자에 연관된 정보보다도 내가 믿는 어떤 후보가 어떤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정말 작은 선거구에서도 그걸 다 공유를 해요.
그거의 숨은 의도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쨌든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거기서 공화당 내에서 자기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의 어떤 보팅 파워가 그만큼 여전히 강력하다,
건재하다.
건재하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텍사스 결선에서 이제 전원 승리했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크립토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크립토도 한번 언급하지 않았나요?
네,
정부가?
맞습니다.
네.
나는 디지털 자산을 절대 저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SNS에 또 게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또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이, 이게 두달 만에 나온 얘기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두어 달 정도 디지털 자산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네,
그쵸.
해도 되게 얕게 얘기하고 지나가거나, 뭐, 클래리티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거나, 이랬는데, 이두달 만에 그것도 이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또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디지털 자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또 읽히면서 장기적으로는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이 가지 않겠냐라는 반응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주요 뭐 SEC,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련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명확성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규제적으로 봤을 때 이런 슈퍼팩하고 이슈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뭐 올해 뭐 클레이티 법안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만약에 진짜로 그 우려대로 잘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좀더 넓게 본다면은 올해보다는 확실히 더 정치적 기반이 넓어져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다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다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더 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선거 자금을 빨리 좀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토닥토닥 거리면서 더돈 많이 모아봐 약간
걱정하지
이렇게 하는
마.
거죠. 네. 저희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네.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네, 이제 우주 방산기업 맞나요? 네, 우주 테크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곳인데 거기서 로켓 연소 중에 로켓이 이제 전소되는 폭발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뭐 무사하다라고 하는
다행이네요.
속보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때문에
네.
관련해서 ETF를 많이 아마 사셨을 거거든요. 가격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네,
네.
속보 내용을 잠깐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크립토가 어떤 식으로 대중화가 되고 있고 또 밀접하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아직 크립토가 건재하다. 이런 얘기를 좀 정리해서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뭐이 얘기 마무리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자. 차트는 잠시 접어두고라는
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시계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는 한 2년, 3년 정도에 걸쳐서 이 지금 뭐 차트를 봤을 때는 거시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오늘 제가 일부러 이란 소식을 안 시키는 했는데 지금 뭐 양해각서 강료호끼리 추진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는 하지만 또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라든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아직까지 막판 협상을 두고 약간 스무스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시경제 뭐 불확실성도 있고 또 우리 항상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나 AI 섹터를 투심이 너무 몰리고 있다. 이런 또 표면적인 단기적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뭐 디지털 자산 시장이 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또 너무 또 아, 그럼 디지털 자산 이제 끝인가라는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이 장기적인 시기열을 봤을 때는 아직 다음 사이클이 충분히 올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첫 이제 장표 그래서
네.
보여주신 것 같은데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죠? 이제 어두울 때가 새벽인데 새벽이 지나면 동이 트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새벽이 아니라 이제 해질녘일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네. 어쨌든 이제 특히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리스크 관리 같은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국장도 보면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80% 정도의 그 주식들은 손해보고 있대요.
네.
오로지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이런 주도주들 중심으로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또 이런 이제 조정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지 않도록 다들 좀
네.
투자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편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